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나눠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일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가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지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으로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시자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받으시지 않았으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이자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지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였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의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다같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이웃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이제 계속 살피면서 1장부터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조금 추리면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장 1절 3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너희들이 말하는 선지자, 천사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뭐냐? 그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3장 1절부터 4장 13절 모세, 너희들이 지도자로 여기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4장 14절부터 6장 20절까지 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피면서 오늘 레위 지파의 지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얘기를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데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신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레위지파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시대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전제하고 있다는 면에 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듣는 수신자들이 이미 5장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여 멜기세덱에게는 할 말이 많지만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잠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띄웠던 히브리 기자는 이제 7장에 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밝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월한 제사장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근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 속에 오는 거예요? 아론의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서 계속 계승되고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죽어야 안 죽어요, 사람은. 죽죠. 죽기 때문에 그 뒤를 위해서 또 제사장 세우고 그래서 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라고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라고 말하면 레위 계통이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 될 수 있냐 그 얘기를 다시금 오늘 멜기세덱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허리부터 나온 조상 누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후에 나올 레위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 레위지파 레위시장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누구다니요? 멜기세덱 그분 아니겠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지장직을 이어받은 대지장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명하면서 멜기세덱의 지장직에 대한 신비한 특성들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장직분의 필요성과 우월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 이 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계승하면서도 구약 제사장으로부터 우월한 신앙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뭘 말하냐면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위대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11절부터 21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그리스의 대제사장직의 특성이 뭐냐 다시 맹세의 부분을 조금 더 살피면서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또 살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십시다. 유대인 가운데 누가 감히 모세를 무시하거나 아브라함을 업신여기거나 다윗에서 깔볼 수 있겠습니까? 멜기세덱은 히브리 전자 입장에 볼 때 참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모형이었고 그 사실을 신앙의 중요 인물들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유독 지목하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얘기 나오는 이야기는 딴 데 안 나와요. 창세기 14장 나오고 10편에 110편에 잠깐 언급하고 히브리서 잠깐 언급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자 신분에 있어서 멜기세덱이 1차적으로 위대하다는 것, 신분에 있어서.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살렘 왕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대에는 이 제사와 정치 이것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왕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사장과 왕직을 겸한 그리스도 그죠? 기름 부음 받는 삼중직에 이 왕과 제사장직에 포함되고 있죠. 그리고 멜기는 왕이란 뜻이에요. 세덱은 의란 뜻이에요. 살렘은 샬롬이라는 그런 평강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석해서 2절에 딱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의 왕이니 곧 샬롬인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본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그래서 평화를 열어주셨죠. 그 때문에 뭐가 먼저예요? 의를 만족시킨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의의 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에 얻어지는 평화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의의 왕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점에서 예수님과 유사하다. 또 평강의 왕이라는 점에서 예수님과 뭐하다?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의 왕국이 바로 특징인데 그게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 9장에서도 주님의 탄생에 예언해서 평강의 왕이다 읽어주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너다 평화로다 라고 이 평화의 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평화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즉위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이 주님에 대해서도 7장 26절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그의 이름이나 직분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적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멜기세덱은 누구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사하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뭐하다? 그것도 역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뭐 레위의 그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또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영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 볼 때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자, 또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 출처에 대해서 유대하다. 출처, 그가 어디서 나왔나? 출처에 대해서 유대하다. 첫 번째는 뭐에서? 신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출처에 대해서 유대한데, 멜기세덱은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방불케 한다, 개혁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개혁개정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닮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실제로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죠. 사람으로서 부모가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죠? 성경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부모나 족보나 죽음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피상적, 그런 점에서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유일성이, 영원성이 비슷하다, 닮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멜기세덱이 첫 인류의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아담의 자손이 아닌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란 천사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왕으로 사람을 다스리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성경에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멜기세덱의 인간적인 계보가 전혀 없다, 이 말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족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 때문에 그의 존재가 성경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성경에 등장시킬 때 그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이 족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관계를 계보로 만든 거지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해당되어야 한대요.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특징을 드러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족보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 오신 이 왕을 등장하기 때문에 왕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은 육신적인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라 그 왕권과 시장 직분에 대한 서열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족보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고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의 아들처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가 위대하냐? 권위에 있어서 또 위대함을 드러나 보입니다. 14장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당시에 엘라망 그들라오멜이 있었는데 소돔왕을 비롯한 다섯 왕이 그들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라오멜은 네 왕과 연합하여서 다섯 연합군과의 접전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포로를 잡고 양식과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소돔성을 약탈하면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도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물도 노력해 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길려온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들이 야영하는 밤에 급습해서 그 롯을 비롯해서 사로잡힌 자를 구해오고 그들이 뺏은 재물을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지상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대적을 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누구한테?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네잎 씨앙보다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뛰어나다는 것을 언급하려고 네잎뚱에 지장을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네잎지파 속에서 오는 대장이 아닌 그 대열 자체가 어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있어서도 다르다 이 얘기를 일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사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자입니다. 사절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이 전제는 뭘 얘기하냐면 내 계통의 지장이 아닌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이제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올 레이 그들도 그 허리에 조상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량물 중에 좋은 가장 높은 것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이 레위 아들들 가운데 지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신앙들은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지상이 되었고 다른 지파들에게 11조를 받지요. 멜기세덱 지장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는 것이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지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지장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사절 말씀처럼 뛰어나간 사실들을 또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0절은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주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십일조를 바칠 때에도 이미 앞으로 날 후손들 누구까지 포함해서 내일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게 받쳐진 것이다. 그런 설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내일은 아직 자기 조상의 누구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 구약시대에 언약적 관점을 만날 때는 언제나 조상과 후손을 함께 보는 거예요. 언약은 그 당사자 하지만 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후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할 때는 아브라함 개인뿐 아니라 그 후손에도 함께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 후손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함께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레위와 그 자손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받았지만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드린 자들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 권위면에 있어도 레위가 아닌 누가 먼저다는 얘기요? 멜기세덱이 먼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도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나니 그러면서 뭔 얘기라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 개혁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복 빚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뭐한 거예요? 큰 자를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멜기세덱은 네이 지파 세상의 주장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권위가 멜기세덱은 영원히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신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받은 자들이지만 멜기세덱 제사장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로서 십일조를 받은 자다. 그래서 이미 3절에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다. 방불케 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생뿐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원한 지지장적으로 암시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로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곧 멜기세덱 제사장은 네이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하다? 무원한 자다는 얘기를 쭉 1절부터 10절까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고 그 얘기는 이미 일어날 레위 계통의 지장보다 더 뛰어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배경은 바로 그랬어요. 당시에 핍박과 박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또 그들은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많이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 오세요?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회의에 빠지고 또 유대교에서 돌아오라는 그런 회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회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은 구약의 성전과 제사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구약의 지도자들이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초장부터 히브리서 초장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선지자 또 모세 또 천사 내지는 그렇게 너희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대시장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예표하는 완성적 의미를 가진다서도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제 지장 언급하면서 앞으로 있을 성막 언급하면서 앞으로 있을 제사 지내는 제물 언급하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영원한 지장이 계신데 그 출처가 레위 지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부터 와서 우월함은 다르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우월하고 특히 레위 계통의 지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지장들은 멜기세덱의 지장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21절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지장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모험과 규칙을 주시는데 이 복음에 관련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특혜가 뭐냐 이것을 이제 일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율법이 갖는 큰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래서 율법은 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나고 보여주는 기능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다가 율법이 죄라 여겨지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많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기능은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기까지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25절 거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으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서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말하면서 율법 갖고 있는 옛 언약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생겨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연약성과 부패성을 알게 하는데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죄를 벗어나게 하거나 죄의 결과 속에서 자유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하고 뭘 갖게요? 더 좋은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대제사장 직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지체제도 이 지체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어느 지파에서만? 레위 지파에서만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만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율법이 연약해서 온전치 못한 것처럼 율법 위에 주어지는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의 지체장직은 온전하다 온전치 못하다 온전치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죄를 없애주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의해 되어졌고 육체의 혈통에 의해서 되어졌고 하나의 맹세함으로 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나마 죽음으로 직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레위와 아론 계통의 시장식을 폐하고 다른 지파에서 시장을 세울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면서 1년에 한 차례 어디로 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매번 또 이렇게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거 귀찮고 번거로운데 한 방에 해결될 거 없나? 그런 생각 안 해보겠어요? 한 방에 해결될 게 없나?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 레위 계통에 있는 대제사장은 죽으면 또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그 때문에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또 재물에 있어도 그 재물이 피를 흘려서 그때 그 당시만 하나님이 받아주는 기능이 되었었지 영원히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할 때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다루면서 볼 때 더 좋은 그런 주제에 히브리서의 키워드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더 좋은, 더 나은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 이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는 길로 나아가고 더 좋은 소망에 이르고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레위 자손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폐하고 다른 지파의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지파를 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자를 세울 필요가 있고 율법에 따라서 육체와 상관된 자가 아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는 자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에 났지만 혈통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맹세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된 분이다. 그 얘기를 멜기세덱의 반자를 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분이다. 맹세를 쳐야 됐다는 것을 11절부터 21절까지 멜기세덱의 반자를 쳐준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한 구약적 제사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제사 제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제사 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그 이유는 이 땅의 성전에서 드리는 구약 제사 제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서 온전하다는 걸 온전치 못한 얘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율법 아래 지장은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지장직에 오른 모든 사람들로 아담의 혈통의 자손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뭐라고요?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죄를 범했을 경우 범죄자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번제의 경우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불태우는 겁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지장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회장에 일곱 번 뿌리고 향단에 뿔을 바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위한 제사에서 대지장이 피를 어디까지 갖고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언약궤 위 뚜껑,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 뚜껑, 속죄소라고 하고 그 쉬운 자라고 하는데 예, 천사 수랍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당장에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나 징계는 면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에서 아주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죽음과 고통의 문제에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뭐에 불과했어요? 그림자. 이 땅에 남겨있는,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의 모습은 하늘 성막에 대한, 하늘 장막에 대한 뭐라고? 그림자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뭐요? 이렇게 질 겁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고다가 아파트 다 지게 되면 모델하우스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을 필요가 없죠. 모형이니까. 그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지만 28절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8절에 말씀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말합니다. 이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 죄악을 갖고 있는 것이 약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회개할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죄인이고 죄라는 하나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또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제사장은 언젠가는 뭐요? 죽게 되죠. 죽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 직분이 다른 사람으로 또 변하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 제사장은 뭐하다?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제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서 온전치도 못하다. 율법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인간의 죄를 사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베푸지 못하는 율법 아래의 제사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계획하신 죄인을 온전하게 하고 구원케 하시는 일. 이처럼 죄인들을 죄악 가운데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율법 제도를 변경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다른 제사 제도를 세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드러난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짐승의 피. 그걸로 하지 않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이루셨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다른 제사 제도가 필요했다. 율법도 따르지 않고 아론의 제사장식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새로운 제사 제도를 세울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성경적 근거로 창세기 예비에 두었던 것처럼 율법과 상관없고 아브라함과 상관없고 레위 지파와 상관없는 누구의 서열, 멜기세덱의 이 서열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시장으로 세우시는 제사 제도를 확립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이 예수께서 새로운 제사장직에 오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이 율법을 다루지 못한 것은 온전한 법으로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의 법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옛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돌판에 율법을 쓰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완전치 못했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은 바로 우리를 우리 마음에 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바로 그거예요. 옛 언약은 나는 왕으로서 너는 백성으로서 그죠? 나는 목자로서 너는 양으로서 나는 신랑으로서 너는 신부로서 이 언약관계가 이제 새 언약 속에서는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나라에 대해서 따르고 나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야 이거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이들을 갖게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율법 아래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이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신앙보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자기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율법 아래 신앙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 피로 속죄물을 삼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자신을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지장에 마땅히 율법 아래 지장이 일한 것과 같지 않은 자리에서 일하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뭘 삼아요? 희생의 제물을 삼아요. 그래서 더보다 더 나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그가 드린 제물은 율법 아래 지장이 드린 짐승의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 영원하신 피로 제물을 삼아 단번에 드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가 드린 제물은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한 번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장 직분은 죽음은 또 세우고 죽음은 또 세우고 그런 레이지파의 지장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수는 한 번에 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장입니다. 이런 지장 우리에게 꼭 합당한 우리의 필요한 지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지장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약에 더 이상의 피의 제사가 허락지 않고 그냥 때를 따라 붙는 은혜의 귀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뭐가 열렸어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길이. 그래서 어저께 큐티 하면서 큐티 그 내용 중에 오른쪽 면에 목사의 글에 참 잘 적어놓은 글이 뭐냐면 사람이 길이다. 사람이 길이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죠. 근데 지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거기 있을 때가 나를 픽업해. 그럼 내가 잘 가는 길, 나 같이 가면 일러줄게. 그래서 그 사람 픽업하면은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일로 가, 저로 가, 어느새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미 아는 사람이 와갖고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길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가로막힌 것이 끊어지고 휘장이 열려지고. 그래서 이 휘장의 두께가 거의 10cm랍니다. 실로 꽉 놓은 실에 휘장이. 그래서 사람으로는 찢을 수 없어요. 그것을 한번 옮기려면 거의 30명이 달라붙어서 운반해야 할 정도예요. 그것이 찢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일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선대식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있는가 하면 뭐 어디 있다고요? 천상사역에 있는데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나은 지상에 갖고 있는 직무가 뭐냐 또 살피게 될 것이고 그런 맹세 언약 안에서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소망,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이것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피부적으로 그분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의 너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